이사야서 30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그 복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주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의 한 절 말씀을 또 읽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2023년, 2024년도에 내가 붙잡는 말씀 적어낼 때 이 말씀 적어내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몇 절이죠 그게? 18절. 그래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일어나신대요.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말을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어떤 내용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말은 행동에 옮기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에게 맴매하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맴매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그랬는데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은 똑같이 행동에 옮기시려고 일어나는 거지만 내용은 달라요.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그런 하나님의 복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혼자서 아파하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23절에서 25절 그리고 26절 따로 하나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26절은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오늘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풍성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찔끔찔끔 그냥 감질나듯이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복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한테는 그 이미지를 보내드렸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덕, 나의 잘난 것 때문에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얻는 것, 그걸 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거저 주세요. 공짜로 주세요. 그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23절과 24절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23절에서는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사람에게 주는 복, 인간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인간은 누군가 하면 제가 말하는 이 인간은 누군가 하면 18절 끝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말도 쓰고 있죠.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3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표현하는 모습이지만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23절이에요. 우리 한글 번역이 참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앞에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표현을 잘했는데요. And he will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And he will give. 그가 주실 것이다 예요. 그게 맨 앞에 붙어 있어요. 맨 앞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복을 주는 자의 주권, 주체, 주어가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복을 한 단어,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비예요. rain이에요.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그가 비를 주사 어디에게요? 네가 뿌린 씨 그 씨에게 비를 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집에 지난 몇 달 동안 이 먹는 그 신 레몬 있잖아요. 레몬에 저희 집안이 꽂혔어요. 그래서 그걸 즙을 내가지고요. 아침, 점심, 저녁마다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물에 타가지고 그거 먹어요. 그러면 건강하다고 또 이제 그래갖고 그거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몬 값이 비싸니까 뭐 여기저기 캘리포니아 갈 때마다 이 집 저 집 가서 레몬 나무 있는 집에 가서 막 이제 따갖고 오고 빌려갖고는 이제는 안 해요. 이렇게 가져갖고 오고 그래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 레몬 씨를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진짜로요. 그걸 또 뭐 유튜브로 보고 뭐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젖은 냅킨에다가 어떻게 해갖고 뭐 해가지고 했더니 진짜 씨에 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화분에다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 햇빛 좋은 데다가 내다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씨 조그만 거를 심었으니까 화분을 이따만 데다가 심어요. 일단 화분 조그만 데다가 심어요. 조그만 데다가 심죠. 요즘같이 더운 날 물 줘봐야 금방금방 말라요? 아니면 바싹바싹 말라요? 그거나. 그러면 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거기다가 스프링클러 일부러 만들 수도 없잖아요. 요즘 같은 날 물 아끼라고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래서 설거지 물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도 때도 없이 물을 줘요. 누가 줘요? 제가 줘요. 그거는 제가 제조합이니까. 물을 그냥 지나가면서 시도 때도 없이 물 줘요. 그러면 레몬 씨가 점점 자라면서 나 잘났으니까 내가 이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아 요즘 진짜 싹 났어요. 싹을 자기가 내놓으면서 봐 내가 이런 레몬이야. 나는 내가 뭐 싹을 낼 수가 있어. 그리고 자랑할 수 있어요? 물 주는 사람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이 그 전쟁 난리를 다 지나고 나서 그 힘든 상태에서 밭에다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뿌렸지만 그 뿌린 씨가 싹을 내리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비를 주겠다라고 단정진 거예요. And he will give a rain이에요. 근데 어디에다가 레인을 준가 하면 씨, 종자에게 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비를 가지고 축복하는 경우가 있죠. 많아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말을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농사 짓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때에 맞춰서 비를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 종자에게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땅이 먹을 것을 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비를 주셨기 때문에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기름진 땅에서 소산물을 얻어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내가 농사를 하면서 농사가 잘 되니까 내가 실력이 좋아서 농사 잘한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은 하늘 위를 절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썹 위로 보지도 않고 그냥 내 눈썹 밑을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실력이 이 정도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났다 그래 너. 근데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쉬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 끝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가축들도요 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셨기 때문에 가축들조차도 그 풀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줄 때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종자가 씨를, 종자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게 하시고 곡식의 수산을 얻게 하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리고 가축들도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풍성한 은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사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섬세한 축복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인간을 돕는 가축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밭 가는 소, 어린 나귀, 사람이 농사, 특별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와 나귀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사람처럼 옆에서 같이 살아요. 한국에서 이 소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이 소로 자기가 키워왔던 소, 그 소는 이렇게 새끼 낳는 소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 팔았어요. 팔아서 이제 가축, 판매하고 도살장 있는 데로 이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소가 거기서 탈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탈출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다시 돈을 물러주고 얘는 안 팔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내 새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소와 나귀는 이 유대 땅에서도 팔레스타인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소는 특별히 무슨 일을 많이 합니까? 저는 농사를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밭 갈고 논 갈 때 지금이야 트랙터로 다 가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쟁기가 맞나요? 일부 시간인데 말을 잘못해갖고 야단 맞았는데 쟁기를 이렇게 끌고 가요. 이렇게 멍에 메고 쟁기 이렇게 끌면서 밭 갈고 논 갈고 하잖아요. 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소가 그렇게 있고 나귀는 뭘 하죠? 사람이 타고 가거나 짐을 싣고 옮기기도 하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인데 그 짐승들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까지도 맛있는 것으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4절이요. 정말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그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집도 그러십니까? 오늘 저희 집안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집에는 이게 정말 잘생긴 강아지가 두 마리 있잖아요. 나이도 많고 여러분이 보시면 기절초풍할 정도로 잘생긴 애들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얘네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거나 못 먹여요. 집안에 아무도 없으면 제가 저녁을 줍니다. 저녁을 밥을 줄 때 저는 꼭 사료만 줍니다. 절대로 다른 거 안 섞어서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에 남은 식구들은요, 이것저것 다 섞어서 먹여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무슨 치킨 같은 거, 가슴살 같은 거 이렇게 막 드라이에다가 해가지고 건조해서 치킨 저키 만들어갖고 애들 뭐 스낵이라고 만들어주고 이거 만들어주고, 한 번은 냉장고에 있는 개밥을 저는 사람이 먹는 걸 줄 알고 꺼내서 먹었다가 저 맛이 이상하다 내가 이러면서 먹은 적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정성이잖아요. 정성이잖아요. 여기 보면 바로 그 말이에요. 집에 있는 소하고 나귀를 새로 이렇게 키 같은 거로 키질을 해가지고 더러운 거 빼내고 이물질 빼내고 잘 골라서 갈아서 맛있게 해서 강아지 먹이듯이 소에게 여물로 먹인다라는 거예요. 사료를 먹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유가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여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주변에 있는 것도 함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가게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계들, 도구들까지 말썽을 안 피우게 해 주시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돕는 사람들까지도, 주변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런데 23절과 24절 이 두 말씀을 25절에서 중간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 어떤 건가 하면 더 큰 변화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큰, 더 나은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에게 변화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5절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25절 보세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라고 했어요. 살육하는 날이 오고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에요. 이때 이 상황을 유다 백성의 그때 상황을 놓고 중심으로 본다면, 시간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아수르가 계속해서 공격해 올 거고 바벨론이 공격해 올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가 된다 할지라도 그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현상이 생겼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피해갔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걸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처럼 자연재해와 아픔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똑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뒷부분에는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라고 했어요. 고산이 있고 줄령이면 계곡 같은 데예요. 깊은 계곡이나 그리고 산에 물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물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래도 충분한데 오늘 이사야는 일부러 여기에 개울, 시냇물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시냇가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비가 오지 않는 때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한테 여러 차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꼭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홍수 같은 자연재해 이럴 때 제일 먼저 확보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전쟁에도 물이 없었대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육을 당하고 망대가 무너지는 그날, 성읍이 무너지고 정말 나라가 멸망하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물이 있을 것 같지도 않는 저 고산에, 저 높은 곳에 물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훗날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물이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물이 있게 하시고, 물이 말라야 되는데 물이 있게 하시고, 정말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곳에 물이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지쳐서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산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오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맨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멸망을 시키고 심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좀 없고 지금 좀 아프고 지금 좀 괴롭고 지금 좀 암울한 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을 이제 18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 단어로 해석, 이 단어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표징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26절의 약속입니다. 제가 26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사실 이 26절에도요,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있을 것이다, 치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약속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것이 있다, 치유하시겠다,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 이 아픔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왜 생긴 겁니까? 이 상처가 왜 생겼어요? 유다 백성에게 이 상처가, 이 환란이 왜 생겼습니까?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못된 모습, 그 못된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가 입혀진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야단치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 때문에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줄게, 내가 고쳐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지옥으로 가도 아무도 컴플레인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이 죄인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this much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흔히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려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권 당첨하듯이 로또 맞듯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가 싸매어지고 상처가 낫는 이 모습이 낫다가 대충 낫고 마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나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그 엄청나게 기쁜 모습을 이사야는 2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달빛은, 그러니까 우리 고쳐지는 날에는 26절 끝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달빛이 밝아요? 햇빛이 밝아요? 당연히 햇빛이 밝죠. 그 정월 대보름날 보름달 둥둥 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지요. 근데 햇빛은 어때요? 햇빛이 아유 정월 대보름 그래가지고 뭐 한 밝다고 그래갖고 햇빛 좀 보자 그러면서 눈으로 햇빛 보다가 어떻게 돼요? 눈 다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달빛이 햇빛처럼 된대요. 언제요?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지는 날. 그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이에요. 그리고 멀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마치 달빛이 햇빛처럼 밝게 되겠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곱 배나 밝겠대요. 그러면 또 그걸 계산으로 일곱 배가 얼마나 밝을 것인가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밝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싸매어지는 이 상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회복이에요. 완벽한 회복이에요. 그 회복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로 안 필요해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이 환하게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씻겨진 모습으로 완벽하게 치유된 모습으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풍성한 복 때문에 지금 아프고 지금 괴롭고 지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고 이미 주셨습니다. 설령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게 윤리적인 것이든 그게 정치적인 것이든 그게 사회적인 것이든 그게 무슨 형법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아픔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